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확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처음부터 비핵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만족을 표시하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처음으로 나온 북한의 반응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해상에서 자국 해군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한국군 당국이 오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자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사진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대조영함의 IR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 두 장과 캠코더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한 장, 또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비행속도, 근접 거리 등이 기록된 대공 레이더 화면 사진 두 장 등 모두 다섯 장입니다.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라면서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한국 측의 사진 공개와 관련해 무방비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을 가할 의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성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전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를 국가 수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이 나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며 미국 외교관들의 72시간 이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이 과도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선언하며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한 사전 회동이 취소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실무팀이 계속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CNBC 방송 등은 다음 주 류허 중국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앞서 미국과 중국이 사전 회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류허 부총리가 예정대로 오는 30일에서 31일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미중 정상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체포된 뒤 현재 보석 상태인 멍완저우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가 미국으로의 송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중국 주재 캐나다 대사가 밝혔습니다. 존 맥컬럼 대사는 지난 22일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가 밴쿠버 법정에서 진행될 미국 추방 심리를 통해 추방을 피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멍완저우 최고 재무책임자 측은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개입 언급과 캐나다가 이란 제재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석방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컬럼 대사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멍완저우 씨의 추방 여부는 판사가 결정할 것이며 캐나다 정부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맥컬럼 대사의 발언은 미국 측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확약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의 상당한 진전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조치에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국가정보국 DNI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북부 지방은 맑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계속 확약하고 있다며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받고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3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확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처음부터 비핵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진정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많은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화상을 통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추가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2월 말에는 비핵화와 관련해 또 다른 좋은 이정표가 생길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위원장이 미북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만족을 표시하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으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를 전달받았으며 훌륭한 친서에 큰 만족을 표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 큰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피력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한 발 한 발 함께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이후 나온 북한의 첫 반응입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한 북한 측의 발표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을 보였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이 침묵을 깼습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예, 워싱턴을 방문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귀국한 지 사흘 만에 회담 성과를 비교적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 면담 등 김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결과에 대해서 일주일이 지난 어제까지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영철 부위원장과의 면담에 대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만남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김 위원장의 반응을 좀 볼까요?
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활동 결과에 만족을 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친서를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
네.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른손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로 보이는 종이를 들고 김영철 부위원장의 보고를 받으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북한 모두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조율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예,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어떤 타협안이 모색되고 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 일정 정도 교감을 이루고 있다는 관측은 가능합니다. 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한 결단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언급한 점이 관심을 끕니다.
네, 비상한 결단력, 긍정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뭘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비상한 결단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협상의 교착 상태를 깰 결심을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믿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데 대한 평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북한 측의 발표를 보면요. 정말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죠?
예, 잘 알려진 대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통한 간접 대화에 거의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측 고위 당국자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해법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폼페오 장관도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한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됩니다.
네. 이런 발언이 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 대해서 뭔가 절충점을 찾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과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계속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네.
폼페오 장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자신이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확약하고 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에게서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인내심과 선의의 감정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을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것, 이 부분도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이 일정에 올랐다고 말했는데요.
예.
2월 말 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한 것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각각 정상 차원의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또 회담에 대한 강한 기대를 나타내면서 양측의 실무회담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북 스웨덴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의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앞으로 양측의 실무회담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의 하원 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동결을 조건으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1990년대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조 윌슨 공화당 하원 의원은 미북 양측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 중인 실무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가지 항목을 각각 어떻게 실행할지 이행 조치를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ought the first summit was very positive.
하원 외교 군사위원이자 의회 코리아 코커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윌슨 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공동성명에 담긴 네 가지 항목 모두 매우 긍정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미북 간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등 모두 4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윌슨 의원은 각 항목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2차 정상회담에 앞선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미군 유해 공동 발굴과 유해 송환에 어떻게 계속 협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핵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조치가 담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inue helping with identification of MIAs and working together.
이어 북한이 이전부터 관쳐온 비밀 핵미사일 시설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실무회담에서 모두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이자 민주당 하원 진보적 의원 모임인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로칸나 의원은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to look at the framework that George Shultz and Bill Perry have laid out for
페리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이에 대한 검증을 대가로 미국은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평화를 위한 합리적인 체계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경우 미국은 미한연합군사훈련 중단과 같은 상응 조치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 자격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조치에 대해 단계적 보상과 체제 보장 내용의 페리 프로세스를 제안했었습니다. 여기에는 거부시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었습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 의원은 실무회담보다 2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직접 대면에 무게를 뒀습니다.
I think obviously the president's a wonderful negotiator and he and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 CIA 소관의 상임위인 정보위원인 코너웨이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협상가라면서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이미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어떤 합의를 하든 이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합의를 돕출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관이라면서 최종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자유화시켜 한국인들이 한국전 이후 성취한 자유 아래 번영해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번영하도록 하는 것이 모두의 최고 이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되면 북한 주민들이 매일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차 정상회담 개최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엘리엇 앵겔 민주당 의원입니다.
Well, I'm concerned about the whole process. Because I'm not satisfied with
앵겔 위원장은 2차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 중인 실무회담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지길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총체적인 과정이 우려된다면서 한반도 핵무기 폐기라는 미국이 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김정은의 반응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이 별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 대가로 김정은이 바라고 있는 관심과 주목을 주게 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매우 강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 국가정보국 DNI가 4년 만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중국과의 협력 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 감시 등을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 사례로 꼽았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북한의 공격과 계속되는 핵미사일 기술 추구는 중국과 미국의 공통된 우려로 양국 간 협력할 기회가 될 수 있다. 국가정보국은 22일 공개한 국가정보전략 보고서에서 미중 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북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군 현대화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토적, 경제적 우위 추구를 우려사항으로 간주하면서도 북한의 공격과 핵탄도미사일 기술 추구는 양국 간 협력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관심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로는 그동안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듭 강조되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VOA에 미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중국이 이전 수준의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Chinese, Russians and others are not continuing to put the kind of pressure on North Korea that they did before. And also the South Korea.
미북 양자 대화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참여 기회를 떨어뜨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을 미국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의제로 삼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had put North Korea at the very top of its agenda with the United States. That changed once President Trump engaged.
미한 연합훈련 중단, 더 나아가 미한 동맹 약화를 꾀하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보다 북한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미 첨단 기술 정보 탈취와 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 등으로 마찰을 겪는 두 나라가 북핵 문제에 얼만큼 효과적으로 협력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ill continue to be significant areas of friction in the relationship. And that goes to issues relating to China's stealing.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해온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 협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스웨덴에서 진행된 미북 협의에 한국이 참여한 것은 북한이 종종 다른 말을 하는 데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북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국도 차후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it reflects the concern that sometimes the North Koreans say different things to the South Koreans. So it's better that they, you know.
한편 보고서는 미국 정보기관 활동의 성공 사례로 북한 핵무기 개발 감시를 꼽았습니다. 여기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감시, 2014년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 조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협으로 중국의 군 현대화와 함께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등 전통적 적국들이 글로벌 경제 변화 등 바뀌는 국제 환경 상황을 이용해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DNI의 국가정보전략보고서는 4년마다 발행되며 미국 내 정보기관의 업무 방향과 위협 순위 등을 제시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싱가포르의 핵안보 전문가가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비확산과 지역안보, 해상 부문에서 북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싱가포르 국적자인 이본 유를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전문가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17일 작성해 22일 공개된 안보리 서한에서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이본 유를 비확산과 지역안보, 해상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 패널은 미국과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등 7개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에 더해 싱가포르 국적자가 합류하면서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인이 전문가 패널로 활동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남아프리카 국적의 닐 와츠를 해상교통 분야 전문가로 패널에 합류시킨 바 있습니다. 와츠는 지난해 4월 구테우스 사무총장에 의해 3개월 임기로 재임명된 뒤 7월 9일부로 활동이 중단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명된 이본 유는 와츠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본 유는 미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벨퍼센터를 졸업했으며 벨퍼센터의 핵 관련 연구 조직인 MTA 프로젝트와 미래 외교 프로젝트 등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조직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2월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고발해 왔으며 2017년부터는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해 1년에 두 차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발표됐어야 하는 중간 보고서는 러시아가 전문가 패널을 압박해 내용을 수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4개월째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9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감춰달라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중간 보고서 공개를 막겠다고 위협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패널이 여기에 동의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보고서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개를 막았다가 내용 수정 후 이를 해제했는데 미국은 수정 전 원본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보고서 공개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항공교통 분야 전문가인 영국의 휴 그리피스가 패널의 업무를 총괄하는 조정관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출신 전문가인 스테파니 클레인 알브란트는 금융과 경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은 외교부 출신의 윤종권 전 군축 비확산 담당관을 비확산과 조달 무역 분야 전문가로 파견했습니다. 그 밖에 핵 문제를 담당하는 일본 전문가와 미사일 담당 프랑스 전문가, 세관과 수출 분야의 러시아 전문가, 대량 살상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담당하는 중국 전문가 등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와 언론 모두 이견을 정치화하거나 과장하지 말고 국익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과거사와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 등으로 지난 수십 년간 관계에 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해상 레이더 공방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더해지면서 두 나라 정부는 물론 국민 감정 모두 최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니온 게자이 신문은 이번 주 보도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비호감이 61%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82%인 북한, 76%를 보인 중국보다는 낮았지만 일본과 영토 분쟁을 벌이는 러시아보다 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 겁니다. 한일 해상 레이더 갈등에 관한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아베 정부의 대응에 85%가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시즈오카 휴립대학의 한반도 전문가인 오쿠조노 히데키 준 교수는 양국 정부가 소통하기 힘들 정도로 신뢰가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상호 간의 신뢰감이 뭐 이제 완전히 그 결여돼 있는 상태가 돼버려가지고 예전 같으면은 무슨 문제가 저기 생겨도 그것이 그 저기 그 물 밑에서 서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그 저기 수면 아래서 수면하에서 뭐 문제를 저기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만큼 그런 신뢰감이 이제 없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권당인 자민당의 강경파뿐 아니라 야당과 국민들 사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의심하는 반한 감정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은 일본 내 반한 감정보다 더 강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국 내 한 여론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과 레이더 사안에 대해 일본에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 45.6%를 포함해 대응 지지 응답이 83.2%에 달했습니다. 라종일 전 주일 한국 대사는 실무선에서 해결할 문제들이 두 나라 모두 고위층부터 정치적으로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또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또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가버린 게 유감이군요. 지금부터 지금이라도 양쪽에서 좀 그 지혜를 발휘하기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 한국 대사는 이 사안이 지난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2012년부터 악화된 한일 관계가 2015년 말 이제 위안부 합의가 되면서 조금 반짝 좋아지려다가 2016년 말에 또 부산에 위안부 상 세우면서 완전 또 깨졌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더 내리막길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국민 감정이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한국도 일본이 없고 일본도 한국이 없어요. 내 말은 경시에 상호 경시, 상호 무시. 이렇게 되니까 뭘 한일 관계를 잘해보겠다는 그 마음과 자세가 양쪽에 별로 없어요.
이런 내리막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대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고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한다고 밝힌 뒤 일본이 반발하면서 더 악화됐습니다. 일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05년 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노무현 정부의 입장과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도 다 뒤집고 있다며 외교 합의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삼권 분립된 나라로 정부는 사법부 판단에 관여할 수 없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의 남기정 교수는 문 대통령의 입장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근데 2015년 합의를 파기한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한 적도 없고 그리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이런 것들을 뭐 조정하겠다, 다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반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한다면 그거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부의 입장일 거고 그거를 전제로 한 다음에 양국 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고 하는 숙제가 남아있어서 그 숙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사법부가 그 내린 판단에 대해서 또 그것도 이제 헌법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을 존중을 하면서 내린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오히려 그걸 문제 삼는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베 정부가 국제법을 주장하려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존중해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세된 신사참배부터 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영사관계와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국가 간의 조약은 국내법 등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면 한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안을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면 두 나라 모두 신뢰가 무너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회복 불능 사태로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문제는 두 나라가 이런 최악의 관계 악화로 동북아와 국제사회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여러 국가 이익과 협력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각수 전 대사는 두 나라의 관계 악화로 경제와 안보, 대북 사안에 대해 잃는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수출하는 거에 중간재 만드는 거에 상당 부분의 부품, 소재, 장치는 일본에서 들여옵니다.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일본도 손해죠. 한국도 손해죠. 그렇지만 그 입는 피해가 우리보다 적을 거예요.
게다가 한일 간의 협력을 통해 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가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고 미국 우선주의로 대북협상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안전을 확약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일 간의 입장이 미국의 입장하고 한국, 미국의 입장 일본보다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ICBM 플러스 동결만 해도 되죠.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서 CVI, FFVD를 지금 하는 거지 스몰 딜로 끝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그 저거로 봐서는 아메리칸 인터레스 포스트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 하고 일본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한일 간에 협력을 해야죠.
일본의 오쿠조노 교수도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할 분야가 산더미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해상 레이더 문제도 과거 같으면 미국 정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했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이 옛날 미국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이 예를 들면은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의 그 양해를 얻어서 뭔가 미국이 한다거나 그렇게 뭐 한다기보다는 미국이 그야말로 저기 아메리카 파스트로 미국 제1주의로 움직이는 나라가 이제는 뭐 돼버렸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국익하고 그 저기 그 위반되는 그런 그 저기 행동을 미국이 취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미중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순수하게 동맹국을 저기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일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거는 안전보장면 뿐만 아니라 그 견제 문제도 그렇고 미국이 아시아에 계속 그 저기 관심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저기 협력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산토니까지 쌓여 있다고 봐요, 저는.
한국이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력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국제법을 쉽게 무시하고 이웃나라를 겁박하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협력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크전호 교수는 두 나라 정부가 관계 악화를 조속히 막아야 한다며 과거 강제징용에 관여했던 일본 기업들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받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민간 재단을 만들어 이 사안을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남기정 교수는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합의에 대해 새로운 버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만일에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이 그거를 한일 간에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문건으로 일본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따른 일본의 어떤 책임, 즉 법적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일본이 해왔던 여러 가지 조치들로서 이게 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양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깨끗하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법리적으로는.
라종일 전 대사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의 의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는 한편 일본도 합의 뒤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과거의 행태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은 24일 VOA에 두 나라 정부가 먼저 이견이나 갈등을 과장하거나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We should not exaggerate or politicize the difference or conflict.
나카가와 의원은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은 물론 유교 문화 등 공유하는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과거의 과오를 절대 부인하지 말아야 하며 한국인들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며 나간다면 미래의 한일 관계는 훨씬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과의 정치 외교 관계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고 미국과의 상생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로 예정된 신년 국정연설을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 합동연설을 대체할 다른 방도를 찾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이 미국과 단교를 선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3일 미국과의 정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궁 밖에 모인 수천 명의 지지자들에게 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으로서 제국주의 미국 정부와 정치 외교 관계를 끊기로 했다고 선언하고 미국 외교관들에게 72시간 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이 마두로 정부의 미국과의 단교 선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성명에서요, 국민에 의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선출된 베네수엘라 국회가 니콜라스 마두로를 불법이라고 선언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재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공석이며 과이도 의장을 과도정부 수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이런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을 좀 알아봐야 되겠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명에 앞서서 베네수엘라에서 23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는데요.
예.
이 시위 현장에서 과이도 국회의장이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 원수의 모든 권한을 자신이 인수한다고 온라인 중계로 공표했습니다. 이 같은 선언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지지와 승인의 뜻을 밝힌 겁니다.
과이도 의장 측과 미국이 마두로 대통령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가 뭡니까?
네, 마두로 대통령은요, 지난해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달 1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야당 유력 후보들의 출마를 봉쇄하고 유령 유권자들을 동원하는 등 이 불법 부정선거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국제사회에서도 이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더구나 이 마두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진 뒤에 국회를 대체할 제헌의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이 마두로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면서 경제 제재에 돌입했습니다.
네. 자, 마두로 정권의 단교 발표에 대해서 미국 정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현재 마두로 정권은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서 일축했습니다. 또 23일 성명에서요,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베네수엘라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전직 대통령인 마두로가 미국과의 외교 단계를 단절할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국은 과이도 임시 대통령 정부를 통해서 베네수엘라의 외교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교관들에 대해서 출국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미국 외교관들이 베네수엘라에 계속 남아있어주길 요청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하지만 베네수엘라 정국이 대혼란에 빠진 만큼 베네수엘라의 군인들과 경찰이 현재 체류하고 있는 미국인을 비롯한 외국인과 자국민을 보호해 줄 걸 촉구했습니다.
예, 하루 사이에 베네수엘라가 지금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두로 퇴진 시위가 있었던 23일은 특히 베네수엘라인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지난 1958년 당시 군사 독재자인 마르코스 페레스 히메네스 정권을 민중 봉기로 무너뜨린 날이었습니다.
네네.
과이도 국회의장 측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날에 맞춰서 시위를 준비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인데요. 이날 시위대는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 모여서 마두로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 지지자들의 맞불 시위까지 벌어지는 대혼란 속에 적어도 10명 이상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시위대가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파괴 외에도 경제 파탄에 대한 항의가 큽니다.
네. 지금 베네수엘라 정국을 보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과 유럽연합, 중남미 우파 정부들은요,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쿠바와 볼리비아 같은 전통적인 중남미 좌파 정부들은 외세 개입이라면서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와 중국도 미국이 내정 간섭을 하고 있다면서 마두로 정권 편을 들고 있습니다.
네. 자, 갑자기 베네수엘라 정가의 핵으로 떠오른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 수반이죠. 어떤 인물입니까?
네, 1983년생, 35살의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유학파 출신인데요. 2007년 당시 우고 차베스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학생 시위에서 지도자로 부상해서 2009년 다른 젊은 정치인들과 함께 대중의 의지라는 이름의 당을 창당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실권이 없는 국회의장직을 야당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요.
네네.
올해가 바로 이 대중의 의지 당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당의 간판격 지도자였던 레오폴도 로페즈가 2014년 반정부 시위 조장 혐의로 체포되면서 이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이달 초 국회의장으로 취임했었습니다.
네, 이달 말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열릴 예정인데 중국의 권력 서열 두 번째죠.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이 23일 이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서로의 이익에 해를 끼친다면서 양국은 서로 윈윈 상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인 CNBC는요, 왕 부주석이 다보스 포럼을 활용해서 양국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풀이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휴전이죠. 잠시 그 전쟁을 멈추자고 했었는데 그 마감 시한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별도의 회담을 가졌고요. 당시 90일간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를 했었는데요.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양국의 무역전쟁은 더 격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2,500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상태고요. 중국도 1,1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네. 양국 간에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CNBC 등 일부 언론들이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앞서서 양국이 사전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
네.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등에 대한 이견으로 미국이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이런 회동 계획 자체가 없었다면서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그 같은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면 예정대로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을 오는 건가요?
예, 가오 대변인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예정대로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의 인식을 실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뭐 이런 조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고요.
네,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6%로 1990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이번 주 나왔죠.
네.
이 때문에 세계 경제대국 2위로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중국의 고성장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왕치산 부주석이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요. 중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전혀 낮은 수치가 아니며 성장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질과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 연기하겠다 이렇게 밝혔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저녁에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연방정부 폐쇄 상태가 끝난 뒤에 연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역사와 전통, 중요성 면에서 하원 본회의장에 견줄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찾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하루 전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 국정연설 두고 23일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한테 편지를 보내서 국정연설을 하지 않으면 매우 슬플 거라면서 29일로 예정된 연설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건 지난주에 펠로시 의장이 연설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이군요.
예, 펠로시 의장이 백악관에 편지를 보내서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 때문에 가용 자원이 부족해서 의사당 내 대통령 경호에 우려가 있으니까 이 셧다운이 풀린 뒤에 연설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는 며칠 뒤에 연설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뜻을 밝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22일 세라 허커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이 보안에 대한 우려가 해결됐다면서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거라고 밝혔고요. 또 다음 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서 공식적으로 이런 뜻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펠로시 의장이 또 백악관에 편지 보냈고요.
네. 펠로시 의장은 편지에서 대통령을 의회 합동연설에 초대하는 합동 결의안을 내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펠로시 의장이 편지에서 지난 1월 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정 연설을 요청했을 당시는 셧다운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다면서
네.
셧다운이 끝나고 서로 합의한 일자에 대통령이 연설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연방의회 국정연설도 결의안이 필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결의안이 있어야 합니다.
네네.
상원은 공화당의 다수당이라 문제가 없는데요. 하원은 민주당의 다수당이라서 이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의장이 결의안 내기를 거부하면 뭐 다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펠로시 의장의 편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에 보수 진영 지도자들과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펠로시 의장 요청이 놀랍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급진화된 민주당이 하는 일에 매우 수치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또 국정연설을 취소한 건 큰 오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비난의 화살을 펠로시 의장에게 돌렸습니다. 예, 펠로시 의장이 본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이 진실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 쪽 반응까지 보겠습니다.
네, 펠로시 의장 이날 기자들에게 백악관에 보낸 편지에 쓴 내용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셧다운을 해결한 뒤에 서로 좋은 시간에 국정연설을 하자는 건데요. 펠로시 의장이 이날 늦게 트위터에 연방정부 문을 다시 열 것을 촉구하면서 하원과 상원이 처리할 지출안을 제발 받아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통 1월에 하는 대통령 국정연설 미국의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대통령이 국가 주요 현안과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인데요. 하원의장 초청을 받아서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열립니다. 전통적으로 하원 본회의장에서 하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의회에 나와서 국정연설을 하는 게 지난 1913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 이후 굳어진 관행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거나 맑겠지만 중강과 강계 지역 등 북부 지역은 구름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에 0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7도, 낮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조금 꼈다가 점차 맑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영하 5도, 낮 최고 영상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7도, 낮에는 3도입니다.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6도, 낮 기온은 1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조금 끼겠지만 북부 지역은 구름 많이 낍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9도, 낮 최고 4도, 장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4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겠고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맑아집니다. 동해 북부 해상은 1에서 4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3미터로 물결이 일겠습니다. 1월 24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작성한 트위터 글에서 북한과 관련해 그동안 이룬 성과를 열거한 뒤에 조만간 열릴 또 다른 만남을 기대한다며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가짜뉴스 매체는 김정은과의 1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게 별로 없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만 잘못됐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40년 동안 북한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끌려다니며 또 큰 전쟁이 일어날 뻔한 뒤 짧은 15개월 동안 관계가 구축됐고 인질과 유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는 로켓과 미사일이 일본 등 그 어느 쪽을 향해서든 발사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 성취했던 그 어떤 것을 능가하는 것이며 가짜뉴스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2월 말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계속해서 확약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자신은 처음부터 이것이 비핵화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는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핵실험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 위원장이 미국 고위급 회담 대표단의 워싱턴 방문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만족을 표시하고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한 실무적 준비에 대한 과업과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해상에서 자국 해군함을 향해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주장했던 한국 군 당국이 오늘 관련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P-3 초계기가 자국 해군 구축함 대조영함 인근으로 초저고도 위협 비행을 한 사진을 언론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은 대조영함의 IR 카메라 영상을 캡처한 사진 두 장과 캠코더에 찍힌 영상 캡처 사진 한 장, 또 일본 초계기의 고도와 비행 속도, 근접 거리 등이 기록된 대공 레이더 화면 사진 두 장 등 모두 다섯 장입니다. 한국 합참 관계자는 레이더 데이터에 표시된 고도와 거리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자료라면서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타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무방비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에 위협을 가할 의도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군의 주장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한국이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성실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정국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를 국가 수반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이 나라 과도 정부의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두로 정부는 미국과의 국교를 단절하겠다며 미국 외교관들에게 72시간 이내에 베네수엘라를 떠나라고 통보했습니다. 앞서 반정부 시위를 이끄는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이 과도 정부의 대통령이라고 선언하고 마두로 정권 퇴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고위급 무역 협상을 위한 사전 회동이 취소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실무팀이 계속 긴밀한 소통과 교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CNBC 방송 등은 다음 주 류호 중국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에 앞서 미국과 중국이 사전회담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이를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오 대변인은 류호 부총리가 예정대로 오는 30일과 31일 미국을 방문해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미중정상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뉴스를 마칩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